누가복음 18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바꾸어 말하면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재미있는 사실은 빈번히 사람들이 그들의 직면한 문제로 그에 낭망하여 숨을 쉬지 못할 막바지에 다다른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엔 그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민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모든 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 노출하는 밸브가 열렸고 그것이 온 사방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이 평안을 찾았을 때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경고하실 때 나는 그 경고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주님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내게 경고하셨던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바로 그 점에서 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낭망하고 돌아서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예수께서 악한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사법으로 생각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들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헬라 속담에 명예로운 재판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꾸어 도둑 재판관이란 말도 있고 그것이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헬라 고전 문학에서 명예로운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것을 바꾸어 도둑 재판관이라고 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명이 높을 정도로 대단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고기 한 근에 그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종류의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그 후에 주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비유로 병행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빈번히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병행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들 중에 하나는 병행론에 맞지 않고 오히려 대조를 이룹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불의하며 인정이 없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대조형의 하나입니다. 대조는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하고 굳은 사람이 보잘 것 없는 과부의 간청으로 설득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저히 대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실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병행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재판관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는 당신의 이유가 옳고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6개월 후에 내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5년 후에 필요한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내게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이 당장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영원히 저주가 되는지조차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나의 완강한 고집으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오, 그 바보 같은 놈 응답해 주어. 그 친구가 불러대는 것이 지겨워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생활에 온갖 아픔과 해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계속적인 요구의 결과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알려주시며 나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거역하여 행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제자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 때문에 과일 맺는 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의지를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행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내 생활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때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에게 제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 주님, 500불이 필요합니다. 주님 꼭 있어야 됩니다. 고지서들도 지불 시기가 지나가서 500불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00불만 보내주십시오. 왜 주님 아시는 대로 제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500불로 제안합니까? 하나님은 1000불을 주시려고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250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이상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25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만한 수의 교회를 위하여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 우리의 삶에서 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데까지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무엇이나 하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스스로 통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도의 목적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조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 삶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필요하실 때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을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내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말하듯 내가 소리 지르고 고함 질러대면 초콜릿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마치 주님, 내가 소리 지르고 고함 치더라도 당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리치고 고함을 치든 상관 마시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조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할 만큼 한 강퍅하고 무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보잘일 것 없는 과부에 의해 설득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의 징조 중에 하나는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질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에는 우리는 일관적인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 앞에 오늘날처럼 많은 유혹이 너무나 자유스럽게 놓여진 이런 역사상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언론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극이 많고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덕 기준이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관계 성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처럼 폭넓은 노출이 있었던 적이 없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웠던 때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은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되고 진정한 신앙과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이 그의 위로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너희의 지혜가 죽을 때 죽는 자들이로구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비유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란 말은 죄인과 동의어로서 대단히 부패한 사람이며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거나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내게 있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좀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보낸 시간을 좀 보세요. 제가 희생한 것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라고 하지 않고 내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난 후에 먹을지니라.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지니라. 그래서 주님께 내가 뭘 했는가를 절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내 헌신을 기반으로 하거나 내가 행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올 때 때로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에게 나갈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행한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의 은혜와 자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 때마다 자비를 구합니다. 공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절대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저는 공의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와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오 하나님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죠? 공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며, 은혜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하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다음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린 제프리 드레이퍼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어린 아이들 관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 근처에는 아름답고 거의 거룩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순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손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동안 생각나는 것을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음식에 관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속에 대단히 예민한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피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개가 그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판단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접근치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 젊은 관원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질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에 무언가 영원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뻗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소유한 영원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면 그가 말씀하신 바는 정반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나는 선하지 않다 라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질문이 이 사람의 양심을 일깨워 그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알다시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며 하나님만 선한 분일세.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매력을 느끼는 특성을 내가 내 속에서 보고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임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 젊은이에게 이만큼 말씀하십니다. 복에 자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왜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는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여보게 자네는 잘 따라오네. 좀 더 뜨겁게 좀 더 그를 끌어들이고 그의 깨달음을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여섯째 계명을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다룰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가는 그가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시 말하지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의 부족한 것이 가난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가 말했던 것 가라는 말만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경우 그의 돈, 즉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틀린 하나님을 가졌다. 나를 따르라. 옳지 않은 신을 없애버려라. 나를 따르라. 만일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거든 그 우상을 버려라. 앞뒤에 서 있는 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이 나를 따르려는 전폭적인 너의 맡김을 맡고 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내 삶의 중심, 보좌에 모셔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라는 것이고 그 후에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조그마한 스포츠 카를 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나 저것을 없애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업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보라. 내가 그것을 거기에서 찾을 수 없어. 그것은 내가 나를 따를 때만이 발견할 수 있어.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더 첨가되어 생애의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젊은이는 근심함에 갔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를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릅니다. 많은 아마 그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여 근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의 회계사를 찾아가서 여보게 모든 것을 처리하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나중에 보세 나는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하네. 그를 따르는 것 밖엔 중요한 것이 없어. 혹은 그가 근심하여 갔으며 생각하기를 대가가 너무나 커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내가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러한 값을 치를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당시엔 그에게 근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개인의 생활에서 대단히 유력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당신을 신속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론 주께서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행을 하면 안내자가 작은 문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바늘의 귀라고 불러서 나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안내자가 들려주는 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모를지라도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알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사오명의 다른 안내자로부터 너댓가지의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고고하게는 연대나 날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짐작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려고 많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 그것은 이것이나 저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안내자가 밀란에 있는 성 암브로스 성당을 통하여 목사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해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은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여하간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구출해서 잘 보존되어 숭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 전날 우리가 로마의 어떤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갔을 때 그들이 한 해골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 오, 예,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해줄 설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의 바닥에 잘라낸 작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늘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집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도 엎드려 쪼그려서 엎드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멍으로 낙타를 결코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 작은 성문이 있습니다. 성의 대문을 닫을 때 어떤 사람이 밤늦게 성에 도착하면 그들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밤에는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짐을 낙타에게서 내리고 앉힌 다음 등을 밀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일과 많은 긴장으로 낙타를 바늘문 혹은 바늘귀를 통하여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과 많은 용기와 의욕과 결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기고 밀고 노력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집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수식어를 붙인 문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하류를 지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한다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예레미야는 그가 당할 조롱과 침뱉음과 수염을 뽑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일 것이니 이사야 53장과 다니엘서 9장이 말해줍니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나에 관한 모든 성경이 응하리라. 좋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자. 그 후에 주께서 그를 가리키는 것들을 말씀하시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국을 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이 사람들은 영적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을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상 그들의 생각은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먼저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18 내지 20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이것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없는 것으로 바디메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두 소경이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주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구걸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가 예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누구든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치료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행히도 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날 빈번히 이 치유를 약속하는 악한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의 모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거짓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야간 그 소경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들었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메시아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저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것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며 당신은 너무 놀랍고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하거든 급히 당신 자신을 점검해보고 당신이 어떻게 빛을 발하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칭찬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길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